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만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가신 길과 동일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신은 복을 주는 분이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의 지식이고 또 모든 종교의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모든 종교가 그렇게 복을 말하긴 하지만은 이제 복이란 게 무엇이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스럽게 빌면은 복을 준다. 그냥 그렇게 알고 또 믿고 그 종교를 따라갈 뿐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28장만 봐도 이 복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기독교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도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일단 뭐 복에 대해서 복을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옳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고 성공에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겠다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복을 그토록 간절히 애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근데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저 복을 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런 얘기죠. 진짜 복을 원하고 복을 받고 싶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든지 간에 그건 둘째 치고 말씀을 지키면 복 준다 이렇게 하나 약속을 했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오직 말씀에다가 모든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은 원하지만은 말씀에서는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실정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서도 복은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길을 간 그를 간 것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에는 고난만 있을 뿐이지 무슨 복이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복은 원하되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복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내가 믿는 신에게 뭘 갖다 바치는 것이죠. 갖다 바친 게 있으면은 복을 줄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맞겠다 생각된 대로 살아가겠다 그러한 의도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내가 생각할 이게 맞겠다 생각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으로 안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또 못해요.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쩐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도 없애고 내 믿음도 좀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행함이라는 것도 내가 해보자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성경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만큼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건 확인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확인 작업도 없이 자꾸 내 생각만을 믿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고 그냥 믿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든 다 좋은데 다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도 안 하면서 무조건 나의 생각을 믿어버리면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확인할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진다면 목사에게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내 생각이 맞는 것인가 목사에게 물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가르친 그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가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약속한 구원이나 평안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 있으면서 구원을 받겠다, 평안을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든 평안이든 다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진리 밖에 살아가는가, 이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처럼 신앙이 진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단단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진리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이렇게 했으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 이것이 단단한 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은 얼마나 잘 믿느냐, 여기에 있다기보다도 진리 안에 있느냐, 이게 신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신앙에 머무는 것이지 내가 진리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한다, 예를 쓴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집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길은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진리 안에 있다 이러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절대 신앙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진리로 판단되어진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원을 말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연구하고 생각에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주어가지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진리가 뭔가를 깨달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 이 말씀이라는 신자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구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에서 이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이걸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받겠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뒤바뀐 날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건 세상만 보고 살던 그 제자들이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그걸 의미하는 게 성령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내 육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하늘의 것,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던 것이죠. 사람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망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생각할 이게 필요하다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게 달라졌단 말이죠. 전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필요하고 세상 것 그게 귀하고 그것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온통 전부 다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뒤바뀌어요. 하늘의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영적인 걸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달라졌다. 그래서 그날에 구하라 이렇게 하시고 무엇이든 구하면 듣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새롭게 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젠 너희는 세상 걸 소망, 그걸 구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만큼은 무엇이든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그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은 그날에는 너희가 사람이 뒤바뀐다, 바꿔질 것이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라 이 말씀은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느냐는 것이죠.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렇게 뒤바뀐 사람으로 만들기를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싫은데도 억지로 하나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를 바꾸시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만드시고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 부탁해가지고 할 수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피 흘리고 죽으신 것도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모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 일을 이루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확증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드러났고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 걸 보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걸 봐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걸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다 보이시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사랑을 주셨는데 자꾸 사랑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복에 대해서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세상 것과 연관지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달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보이고 자꾸 세상 것만 보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구한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다 흩어져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계신다. 이걸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날 다 버렸지만,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은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 이거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평안으로 이어지느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제자들은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인간적 본다면 다 배신이거든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그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혼자 남겨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주님 편에 들지 아니하고 홀로 남았다는 거. 이건 외로움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외로운 상황, 홀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혼자 남아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함께하겠지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말하면서도 그 부분에 내 스스로 확신을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압니다.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결과가 아니다는 거. 이렇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고난도 다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르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내가 은한대로 다 해결해 준다는 보장이 절대 아니라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신다면 분명 한 가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고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부르셨기 때문이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 홀로 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구나. 이걸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것도 내가 힘들었던 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나 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알아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는 것은 행여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모른다는 것, 이게 염려로 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걸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예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였고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셨다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함없이 인도할 것인데 그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안심하는 것, 이게 옳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 미래 모든 일이 안심해버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길로만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평안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넘어져서 깨지고 상처가 생기고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안다면은 나의 모든 일도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주님께 붙들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이게 확인되어질 거란 얘기죠. 그럴 때에는 염려보다도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예수의 평안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뭘로 이겼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에 어떤 환난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해가 되는 길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음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맡겨져가지고 사망의 길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신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우리를 평안에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 그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걸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이 오신 거에서, 십자 가지고 죽으신 거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님께로 불러온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바로 평안 안에 있고 그것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걸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 죽게 만들었다는 것, 이걸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래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토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불평을 하고 뭘 염려를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고 비록 우리가 돌아온 세월들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그런 삶이었달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주님께로 불러놓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당했던 고난도 고통도 우리가 섭섭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큰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저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 가운데에서 평안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그 심령,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의 그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던가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와 불안보다도 근심 걱정보다도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